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미국,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f the DPRK continues its provocative behavior and takes further steps, that there must be further consequences as that resolution calls for.
我们反对任何可能导致局势紧张的行为。
Very firm and strong measures to be taken.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은 자유권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핵실험에 관련된 언급 등 여러 가지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주요 뉴스의 반응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북한의 3차 핵실험 예고에 따른 주요 동향과 유엔, 미국 등 여러 가지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핵실험 상황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알아보죠.
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위협을 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그 이후 지난 3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참 다양한데요. 여전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네.
과거 예를 보면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예고한 지 6일 만에 핵실험을 단행했고요. 2009년 2차 핵실험에는 발표 후 26일 만에, 약 한 달 정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다면 언제 할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 그 시기를 왜 이때를 택했나 이런 점도 또 많이 궁금한데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고요. 오히려 한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핵실험이 임박했다,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언제 할 것인가, 그 시기가 어떨까, 이런 것인데요. 이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2006년에 있었던 실험은, 핵실험은 2006년 10월이었죠. 미국으로서는 컬럼버스 데이, 휴일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이었고요. 네. 두 번째 핵실험은 2009년 5월, 이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는 현충일 휴일이었습니다. 네. 역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측이 공언하는 대로 철저하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나름대로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북한은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나름대로는 좀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유일을 택할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핵실험을 통해서 이 최대한 관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는 16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죠. 2월 16일이나 또는 미국의 공휴일이죠. 2월 18일. 이 대통령의 날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라고요. 이때를 일부 전문가들이 가능한 시기로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과거에 두 차례 핵실험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었는데요. 이번에 2월 18일 대통령의 날도 역시 연방 공휴일로 선포된 날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 의장 김숙 한국 대사는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으로서 회견이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숙 대사는 현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 진출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이 안보리 의장을 맡게 됐는데요. 김 대사는 2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 대사는 그 기자회견에서 일단 먼저 안보리 의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를 했습니다.
네.
전제를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성명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의 반응이나 성명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안보리 김숙 의장 이 기자가 언급한 관련해서 이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2월 달에 맡게 됐다는 것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활동을 하게 된 만큼 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감행했을 때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죠.
네, 사실 거의 뭐 매일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뚜렷한 반응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 정부의 반응도 이제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예, 중국 정부의 반응은 일단 일관됩니다. 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화춘잉 대변인 그리고 흥레이 대변인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불리한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직접 언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북한의 지금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 민감한 사안임을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 외교부 측이 베이징에 주재한 북한 대사 그리고 대사관의 고위 관리들을 불러서 직접 이 핵실험 자제를 촉구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중국의 관영 매체죠. 환구시보라고 하는 관영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환구시보가 이 잇따라서 두 차례의 사설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환구시보의 사설 내용이 주목되는 것은 이 중국 정부 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받아왔던 각종 원조가 줄어드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사전에 경고를 해서 북한이 환상을 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상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핵실험을 했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동맹인 우방, 북한을 감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과거와는 다른 접근으로 북한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사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반복된 사설입니다.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에 중국이 제공해왔던 그 생명선과 같은 것들이죠. 식량 그리고 원유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의 앞으로도 꾸준한 공급처가 될 것인가 중국이
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북한으로서는 이 중국의 반응이 대단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중국의 그런 동향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행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북한이 왜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는 그거는 사실 뭐 쉽게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사실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최고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 첫째, 그 미국의 그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그 막 들어선 그런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을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확고히 오바마 2기 행정부에 전달하겠다. 그래서 차후 핵 협상이 열리게 되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요인이 하나를 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다 직접적인 거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그 채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 자체를 배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사한 로켓은 그 위성이라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취한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네. 북한의 국내 내부 정치 쪽에서는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이 핵실험 강행의 그 목적이.
예. 아무래도 2월 16일이 김정일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아닙니까? 이 시점도 그렇고요. 시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의 그 내부 결속 이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지금 1년을 좀 넘고 있는데요. 아직도 내부적으로 체제가 공고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장성들을 강등시키기도 했다가 또 뭐 파면시키기도 했다가 이런 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핵실험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그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반응 이 점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북한 문제 주무부서죠. 통일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등이 북한의 핵실험 자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미국과 공조를 강화를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그 북한의 그 또 다른 도발, 핵실험을 포함해서요. 거기서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 세력이 최근에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다는 점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내부에서 특히 정치권에서는요. 이 북한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의견을 같이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남북 대화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도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대체로 많이 의견을 서로 달리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셋이 모여서 공동의 합의문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핵실험을 중단하라. 그리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고 일치된 목소리로 말한 것은 말하자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한국 내 정치권의 이런 엇갈린 견해를 빌미로 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 정치권은 일관되게 그리고 일치된 견해로 반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재 등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 분명하게 말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거기 덧붙이자면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차기 그 대통령이 그 박근혜 당선인이 되는 걸로 이미 뭐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박근혜 당선인이 자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상당히 그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이번 박근혜 당선인과 그 여당과 야당 대표들의 그 미팅은 박근혜 당선인이 주선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상당히 자제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미팅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 인식 하에 어떻게 보면 그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핵실험을 강행, 했다고 할 때 추가로 어떤 제재들이 가능할까요?
예. 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계속적이고 일관된 반응은요. 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하게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안보리의 김숙 의장도 북한이 핵실험 강행한다면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 확고하고 강력한 조치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국무부 놀란드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선택도 다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추가 제재를 하는데 분명히 왜냐하면 이 지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행동을 할 것이다. 유엔 차원에서
네.
이런 문구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재는 경제적인 제재에 일단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도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추가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조치들을 취했고요. 현재 한국의 김성한 장관이나 이런 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금융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선박에 대한 금수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재와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추가할 점은요. 사실 그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 1차와 2차 핵실험 당시 중국은 그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고 이런 태도 때문에 그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3차 핵실험이 그 단행될 경우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관건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는 중국이 좀 다를 것이다. 아까 윤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죠.
네.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어떤 강력한 그 제재를 그 취하기는 힘들지 않을 것인가. 그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북한은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네.
또는 뭐 다른 그 측면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지원을 끊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받게 될 타격은 상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3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이것이 결국은 그 앞으로 그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않을지 이 문제와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가능한 반발은 어떤 것일까요?
그 가능한 반발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 한미 군 당국 지난 8일에도 이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어떠한 형태든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 참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일부에서는 이제 선제 공격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도 한번 좀 살펴보죠. 선제 공격이 뭘 의미하고 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지.
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얘기 어떻게 나왔냐면 그 한국의 정성조 합참 의장이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면
네.
큰 전제 조건입니다.
네, 네.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응해서 북한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코멘트를 요구를 했죠. 이런 그 발언이 나왔는데 한국의 합참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논평을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국무부가 모든 선택 사항이 그 테이블에 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항상 그 취하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북한의 3차 핵실험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의회에서는 오바마 2기의 요직 인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좀 살펴보죠. 주요 논쟁거리가 무엇입니까?
예.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지난달 31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렸죠. 역시 주요 쟁점들은 이란 문제, 그리고 핵무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 가령 미국의 이라크 군 병력 증강 과거 문제였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헤이글 지명자의 과거 발언들 그리고 표결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상대로 공화당 의원들, 그 헤이글 지명자와 같은 당 소속인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아주 신랄하고 그리고 강하게 이 헤이글 지명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네. 그 외에 그 전반적으로 청문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금 윤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긴장감이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문회가 한 8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그 청문회장 그 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청문회가 끝난 후에 리온 페네타 이만한 국방장관이죠.
네.
리온 페네타 장관이 그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헤이글 지명자에게 정치적인 칼을 들이댔다 이런 네.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만큼 상당히 그 헤이글 지명자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아주 날카로운 그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 이제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인데요.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의 경우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문제가 뭔가요?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부쩍 사용을 크게 증가시킨 무인기 공격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존 브래넌 지명자 자신이 중앙정보국에 근무했을 때 이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죠. 9.11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신문과 관련해서 이 일부 반대자들이 고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문 기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워러보딩이라 그러죠. 물고문 네. 이런 것들. 이 합법성 여부를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자,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조금 그 추가로
네.
언급을 하죠.
네.
그 물고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혹한 신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물고문과 관련해서는 그 청문회에서 브래넌 지명자가 본인이 깊숙이 관여했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걸 해명했습니다.
네.
본인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고문이 자행된다는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이 그걸 막거나 또는 결정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 양인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헤이글 지명자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난 7일 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비율이 민주당 14명 그리고 공화당은 12명이기 때문에 인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곧바로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되면은
네.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공화당 의원 23명이 척 헤이글 지명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헤이글 지명자가 이 5천 달러 이상 받고 행한 그 연설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네.
이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 레빈 군사 위원장이 일단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표결을 좀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칼 레빈 위원장은 이런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주장 또는 요구 때문에 계속 표결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청문회가 끝난 상황에서 새롭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하면서
네.
조만간 바로 표결 날짜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래넌 네. 중앙정보국장은 어떻습니까?
예, 브래넌 지명자는 그 인준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헤이글 지명자의 경우에는 윤 기자께서 지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변수가 그 존 맥케인 그 한때 동료 의원이었죠. 존 맥케인 의원이 그 표결에 가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자기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지명자로서는 상당히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준청문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국제적으로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군 시설을 공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습 내용과 배경을 좀 먼저 알아보죠.
예, 이 공습은 지난달 30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열흘이 가까이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전투기 몇 대인지는 분명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밤에 30일 야밤에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타겟 그 공격 목표가 두 가지였다라는 보도가 지금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리아의 그 과학 연구 시설을 폭격했다는 그런 그 보도와 네. 또 한 가지는 인근에서 그 러시아산 미사일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기를 싣고 레바논 쪽 이것은 이제 레바논의 반군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기를 싣고 가던 트럭 행렬을 공습했다. 이렇게 두 가지 타겟이 목표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줄곧 얘기했던 대로 시리아가 지금 내전의 와중에 시리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대량 살상 무기 또는 주요 그 중무장 무기들에 대한 그 통제력이 그 느슨해진 틈에 이것들이 적대국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전돼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과거에 언명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그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네,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두 이제 회교 국가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그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랍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먼저 그 공습을 받은 당사국인 시리아는 이번 그 이스라엘 공습 자체를 그 명백한 침략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윤 기자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런 그 헤즈볼라의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설명 또 그와 관련된 미국 언론의 보도 그 주요 그 외국 언론들의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유엔 안보리에 개입을 촉구한 상태고요. 유엔 안보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란도 시리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상당히 그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습 후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사실 지난 2007년이었던가요? 2007년에도 시리아의 시설을 공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던 원자료 시설을 네. 폭격했습니다.
네.
이 원자료 시설은 당시에 시리아가 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이 공습을 통해서 당시에 이 원자료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능화시켰습니다. 무능화시켰고요. 이번에도 시리아 정부가 이 공습이 이뤄진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물론
그러나 네.
그러나 이 시리아 정부의 입장이 아주 미화합니다. 시리아 정부는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를 했고요.
네.
또 강력하게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주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식 반응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번 일에 대해 포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이 공습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에후드 바락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행위였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다면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 시리아의 주요 무기들이 헤즈볼라 반군 단체에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느냐. 네. 이런 얘기를 독일에서의 한 연설에서 했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 것임을 사실상 밝힌 것인데 이후에 시리아의 반응은 오히려 보복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에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그 상당히 그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상태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취해진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시리아 그 아사드 정권에 대한 그 제재 조치 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강력한 우방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런 그 러시아와 그 미국과 공조가 상당히 그 균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군 시설을 공격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